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아담의 그 형상을 따라 또 아담의 그 육신의 혈통에 따라 태어나는 인간들이 가지게 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영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을 사망 안에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을 의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라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든지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어져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월남에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 드렸어요. 내가 죽, 이게 좀 악한 마음 같은데, 죽지 않는데 보장만 있다면 전쟁처럼 재미있는 것도 없다. 그만큼 익사이딩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들었어요. 해병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야, 전쟁에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 안에서 그 죽음의 공포로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놓여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포 속에 떨도록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탄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벌벌벌 떨게 만들지만은 사탄 자신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마치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지배자, 죽음의 주권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탄 그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또 영원한 죽음으로 마지막 날 영원한 죽음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존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지 사탄이 죽음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공포 속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아니요, 사탄도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악한 영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떨게 만들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탄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이죠. 우리가 정말로 뭐 1대1로 사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탄을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사탄을 너무 올리는 것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어느 곳에 다 있는 것처럼, 사탄을 너무 그렇게 높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탄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존재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는 영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의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데 그 왕노릇 사망 안에서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범한 인간들이 사망의 지배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저주와 공포 속에서 두려움의 벌벌 떨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을 의로 말미암아 한다고 말씀하는데,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죄와 사망이 우리들의 왕노릇하는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얻은 우리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들이 결단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함을 이기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우리들이 우리 죄 가운데서 죽어서 무덤 속에서 영원히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시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시대, 그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시대. 지난주에 김용환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나 더 강한 자가 없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아차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할 설교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 이거 설교를 바꿔야 되나.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리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그 죄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죄보다 더 강한 은혜가 와서 그 죄를 삼켜버리는 그 시대.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야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자, 우리를 노예 삼은 자를 대적해서 그에게서 너희를 빼앗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사탄이 쫓겨나 묶여서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으로서 만국을 미혹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날까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 믿지 않은 자들 속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다가 곧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죽음에 나아갈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아래 놓여서 사망의 종노릇 하였으나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리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입성하십니다. 시편 마지막 147편부터 147, 148, 149, 150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마치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나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성에 개선 장군 또는 개선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로 보셨겠죠? 맨 앞에 꽃을 둔 여인들이 그 꽃을 뿌리며 그 향을 든 아주 그 냄새가 좀 향을 든 그 향로를 든 사람들이 그 꽃을 뿌리며 춤을 추며 앞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악대가 웅장한 그 군악을 울리며 행진하고 그대로 승리한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의 뒤로 왕과 함께 그 전쟁을 치렀던 군인들이 고무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왕의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실은 수레들이 들어오고, 수레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포로들이 꽁꽁 묶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꽁꽁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귀족이었고 노예였고 무슨 상인이었고 상관없습니다. 꽁꽁 묶여서 승리한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이 포로들은 끌려가면서, 나는 참 비천만 처지잖아요. 근데 끌려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나를 지금 꽁꽁 묶어서 끌어가고 계신 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전리품으로 데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노예로 끌려간다니까 싫어요? 천국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노예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왕과 함께 싸운 군사로도 표현되어져요. 제가 여기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 전리품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이렇게 달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전리품을 취한 거죠. 은과 금과 옷, 의복들을. 근데 여러분, 왜 은과 금과 의복, 여기는 뭐 우리말로는 의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옷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 그것들을 갖고 갔을까요? 말씀을 보면 옷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진 않습니다. 이 의복이나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것이 광야에서 뭐 패션쇼를 하고 뭐 은금을 달고 뭐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폼 잡으려고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욕심에 따라 취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은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옷감들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으셔서 우리들을 뭐라며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였던 우리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셔서 우리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짓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구성요소가 누구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가만히 보니 신부가 곧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곱게 단장한 것. 여자들이 제일 예쁠 때가 결혼을 하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에 제일 공들여서 꾸미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장 정성 들이고 가장 공들이고 가장 아름답게 꾸민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이제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눈을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그토록 고대하며 소원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들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열두 문, 열두 기초석,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 열두 지파 이름이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들, 열두 사도가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곧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천국을 보이는 모습.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보석들보다도 더 귀하게 빛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서 지금의 공포 속에 벌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이 은혜 아래 살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존재적 가치도 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왜 그 옛날에 그 한국 코미디의 그 일자 눈썹 가진 거 있잖아요. 뭐 음미 기주고 하는 거. 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니, 왜 이 세상에 기죽어 삽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 뭐 물질이 없고, 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해서 왜 그것에 기죽어 삽니까? 왜 그것을 많이 가진 자들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은혜를 가진 자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올바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야 너희가 가진 거 정말 멋지다 기가 막혀 나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겠죠. 우리를 핍박하려 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 우리의 이 영적인 참된 현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고 소유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이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누리며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